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운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오셔서 그런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좋습니다 하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좀 더 크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어떠십니까?
네,
주님의 전에 나오면 항상 좋은 일들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10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몇 주가 지나가면 땡스기빙 데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참 큰 이 절기인데 이 미국의 가장 큰 사실 이 쇼핑 기간이 이 땡스기빙 다음 날인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매년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알지만 참 이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 시카고에서도요 서로 주먹질하고 피 흘리면서 싸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고 싶어서 주먹을 들고 상대편을 때리는 거죠. 사실 작년은 이 시카고 지역에서는 총기 사고까지 나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었죠. 내가 이 물건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 거라는 어떤 상상 속에 있는 자신의 이 모습을 그려보면서 타인을 짓밟는 그런 행위들이 다시 펼쳐집니다. 사람은 이 소비할 때요 이성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소비한다 그러죠. 그래서 때로는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걸 샀을 때 그 행복하는 내 마음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산다 그럽니다. 이 물건을 구입할 때 내에서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니까 구매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계속 얻고자 끊임없이 무언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그 오래가지 못하지요. 야, 내가 저것만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내가 저것만 사면 참 좋을 텐데 하고 간절하게 원했던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내 마음이 참 만족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이 밑빠진 독과 같아서요. 무언가 하나를 이루고 나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그 다음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문턱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한 가지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이루고 싶은 것, 저 문턱만 넘어가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문턱을 넘어가면 또 다른 문턱이 보이지요. 한국에서 가장 큰 이 문턱 신드롬이 뭡니까? 서울대만 들어가면 참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서울대 들어가도 그 안에서도 또 경쟁을 펼칩니다. 또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또 직장 가면 또 거기서도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야곱의 삶이 오늘 이러한 이 문턱 신드롬에 걸렸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장자 것만 받으면 참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 그러나 그가 막상 바라던 그 장자권을 얻게 되자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20여 년간 살아야 하는 그 끝을 모르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그 형에서도 분명 실수한 것이지만 그 결과 야곱도 아버지를 또 속이고 또 형을 속였던 그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향집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20년 동안 야곱에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펼쳐집니다. 그가 떠날 때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그 엄청난 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가 받은 복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는 삶을 살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복을 살 것이라는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20년간 우리가 살펴보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커녕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와 쌓아가면서 그가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해가 뜨기 전 새벽 이슬 맞으면서 들에 나갔고 밤공기 맞으면서 밤새도록 가축을 돌봐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기는커녕 악질 외삼촌 라반에게 잘못 걸려가지고 열 번도 더 그 임금을 착취당하고 또 속임당했죠.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고단하게 살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그가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을 따라서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이 야곱에게 물어보죠.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 나그네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비록 내 조상들만큼 살진 않았지만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라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야곱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정의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말로 아주 팔자가 기구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 원했던 장자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리 원했던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정반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의 약속이 마치 무효화된 것처럼, 어떤 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야곱이 겪었던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 부재의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아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여기서 부엘세바는요 축복과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거하여서 여기에 있으면 좀 살만해요. 이민 생활도 그러잖아요. 이민 1세대는 참 살아가기 어려운데 2세대, 3세대부터는 1세대가 읽어놓은 거 위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고 풍족하게 살아가죠. 아브라함이 이민 1세대였어요. 그 이후에 이삭이 있었고 또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살아가면 야곱은 이민 3세로서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란이란 땅으로 향하여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요.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장자권만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 오히려 장자권 때문에 고통받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른 채 무려 450마일, 724km의 긴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라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고 앞으로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면 그게 인생의 방황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야곱과 같이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또 우리들도 이 삶 가운데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 위를 항해하는 이 선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저 망망대 가운데 떠 있어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항해한다라는 말을 하죠. 항해 도중 거친 파도와 이 궂은 날씨를 만나도 나침반을 보면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육지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바다 위에서 갖가지 위험을 찾아도요, 그래도 여전히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은요, 마치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도요, 지금 인생을 방황하고 있어요. 하란을 향해서는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뭘 위해 살아가는지,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를 전혀 모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야곱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요,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무언가 타나 정말 잘 살아보려고, 저거 한번 가져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그거 가지려는 삶 사니까요, 인생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막 생기는 거죠. 그 어려움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요, 자기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안 됩니까? 아,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지금 춥고 배고픈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싸온 마지막 빵을 어쩌면 먹고 있는 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지금 멈춘 이유는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려는 거죠. 옛날과 달려서요, 지금 그가 있는 곳에는 가로등 하나 없고요, 또 지금 건물들이 비추는 불빛 하나 없습니다. 사방이 아주 깜깜한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서운 마음으로 지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어디선가 강도 떼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또 어디선가 또 늑대와 이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야곱이 걸어온 거리가요, 지금 한 40마일을 걸어왔어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꽤 많은 길을 지금 걸어온 거죠. 이 두 다리로 걸어갔거나 이 낙타를 타고 갔다 해도 사실 뭐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퉁퉁 부은 다리로 지금 이 매서운 밤 공기를 맞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참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일이 오면 오늘처럼 또다시 고된 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희망 없이 내일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야곱의 여정이 얼마나 고됐는지요, 그가 이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 돌 침대는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돌 베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돌 베개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쓰지 않죠. 왜냐하면 이 푹신푹신한 게 더 좋고 부드러운 베개만큼 편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의료용으로 돌베개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쓰는 이 돌베개는요, 정말 베고 잘 것이 없으니까 그나마 있는 이 돌을 찾아서 베개 삼고 자는 것이죠. 그 추운 광야에서 바람 하나 막아줄 벽 하나 없이 이 뻥 뚫린 캄캄한 하늘 아래서 돌을 베고 자고 있는 이 야곱, 참으로 이 눈물 나는 광경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거죠. 처량하고 불쌍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 깊이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오늘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만약 오늘 야곱이 자고 있는 이 광경을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돌베개 베고 그냥 잠을 자는 아주 처량한 신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요, 이미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육신의 눈은 감기어 있었지만 영의 눈은 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 야곱의 꿈은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꼭 꿔보고 싶은 그런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그가 꿈에서 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둘째, 그는 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 사다리 맨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꿈 한번 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꿈이 또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인생 가운데 가장 커다란 복이겠죠. 그 축복의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의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알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광야 길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자기가 평생 이거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장자권을 그가 얻자 오히려 반대로 고생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해주는 게 이거예요. 야곱아, 너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냥 그 장자권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를 보호하고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이끌고 이곳으로 다시 인도할 여호와다라고 주님께서 복 중의 복이 무엇인지, 참 복이 무엇인지를 이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여정이 우리랑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무효화된 것처럼 어떤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아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지금 당장 갖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당장 만나고 뭔가 엉켜버린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질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이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우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음식을 주는 요리사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멋있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크기를 잘 준비했을 때 그에 알맞은 것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3개월밖에 안 된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는 길이 애굽의 왕자가 되는 길이라고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주님의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비하게 일하세요.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슬픔과 역경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부재의 의식을 느낄 때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는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뛰어넘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아들을 받기까지 99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40살에 광야로 떠나서 또 다른 40년을 양치기로 보냈어요. 그냥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인가 보다 하고 살아갔습니다. 요셉도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지낸 것이 무려 13년이나 됩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십수년 동안 광야에서 들에서 도망자로 그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삶을 추적해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살아갔던 순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만 이렇게 비참한가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밤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부재의식과 같은 이 세상, 이 인생 가운데 놀랍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야, 내 인생에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삶을 보십시오,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처럼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의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전주곡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깊게 찾아오시는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을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당연히 누구나 포기할 것 같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까? 과연 나 같은 이 90세 넘어가는 이 노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까? 야 노예로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도망자로 살아가는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버텼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버팀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놀랍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대로 날 버리실 리 없어. 아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으셔. 주님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나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 그러셨지. 주님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 그러셨지. 하나님 나 잊지 않으셨어.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의식,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인생의 순간을 믿음으로 버티세요. 그 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옛날에 기름은요 돈입니다. 이 종잣돈 하라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준 돈일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기름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베개, 고통의 상징이었던 그 돌베개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돌제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참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전날만 해도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돌베개가 다음날 아침 되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놀라운 간증의 이 기둥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버티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아, 그게 다 은혜였구나. 참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또 훈련시켜 오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돌베개 같은 인생의 어려운 그 순간들이요, 조금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나타내는 간증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은요, 전날 잠을 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이 광야 속에서 야, 인생은 역시나 혼자구나. 나밖에 없구나. 야, 이제는 내가 스스로 정말 잘 살아가야겠다. 난 나밖에 없어. 의지할 사람이 없어 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음날 그가 이 눈을 뜨고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 인생에 내가 홀로 남겨졌다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가 그래서 그 돌베개 베고 자던 장소를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라지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공간, 우리가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는 바로 그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광야에서 베델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가장 컴컴한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밝게 비추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요,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 공간은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베델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또 이 한 해의 이 11월 달을 시작하고 또 조금 있으면 마무리하는 2017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것을 이뤄온 한 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사라지니까 할 수 없이 살아온 한 해입니까?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소진되고 피곤하고 어려움, 눈물 속에서 그냥 흘려온 한 해입니까? 여전히 무언가 마음을 터놓을 어떤 사람이 없어 외로워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서 고통하고 번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의 순간들을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이요, 정말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하는 오늘 이 밤이라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재의식이 느껴질 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전주곡이라는 사실,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들을 능히 통과하게 하셔서 이전에 어려웠던 이 돌베개가 나중에는 간증의 기둥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